주보 안쪽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성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항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그가 잡히시던 날 밤에 그의 몸과 피로 세우신 성례 곧 성찬을 제정하여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가 죽으심으로 자신을 친히 희생제물로 드린 것을 영구히 기념케 하시고 참 신자들에게 그 희생이 주는 모든 은혜들을 보증하시며 그 안에서 그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케 하시며 그들이 그에게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무들을 보다 충성스럽게 이행케 하시며 그들이 그와 더불어 갖는 교통과 그의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그들 상호간에 갖는 교통에 매는 줄과 보증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왕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부에게 실제로 바쳐지거나 또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죄사함을 위하여 희생제물이 실제로 드려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 성찬 예식은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스스로 자신을 드린 그 희생을 기념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찬미를 영적으로 봉헌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의 희생제사인 소위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선택자들의 모든 죄를 위한 유일한 희생제물이 되시고 유일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이 된다.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교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내용들, 딱딱한 내용들을 싫어하지요. 그래서 이런 교리보다는 좀 더 실제적인 교훈들,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지침들을 알아가는 일을 더 좋아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이런 주제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교리에 대한 이해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게 되어지면 그 신앙생활은 부실해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면 그 신앙생활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을 보면 무엇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젖이나 먹고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믿고 의지하지만 그 다음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또 다른 더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가기를 꺼려하는 이런 일들은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로 세우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건강해지고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은 결코 무익한 일이 아니다,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교리를 가리켜서 교리가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리가 천국이다. 루터에게는 교리가 절대로 지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루터에게는 교리가 지루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있었느냐? 그것은 교리를 몸소 체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이 어려워지고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왜 힘든가 하면 그 교리가 이야기하는 의미를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일에 더딜 뿐만 아니라 또 지식적으로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실제적인 삶의 내용으로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유지하는 이런 능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머리에 담겨있는 지식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든지 어떤 성경 구절을 읽든지 간에 그 구절들이 그저 머리로 끄떡여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몸으로 끄떡여지는, 내 몸으로 체득이 되어지고 내 몸으로 실제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아는 그런 수준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루터처럼 교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이런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장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고백서들을 쭉 읽어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또 벨직 신앙고백서나 종교교육 때 만들어졌던 모든 그 신앙고백서들을 보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주제가 성찬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성찬을 얼마나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 교회는 성찬이 많이 무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1부, 2부, 3부 이렇게 대형 교회로 모여지게 되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서 성찬을 갖게 되는 이런 일은 참으로 어려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손님으로 참석한 그런 사람들도 제대로 신앙 고백을 듣지도 않고 성찬에 참여시키는 그래서 그 성찬을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너무나 세속적이고 타협적인 그런 방법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성찬이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면 성찬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의 육신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영혼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성찬식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단회적으로 즉 한 번만 행하는 것이지만 성찬은 반복적으로 행해져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와 접붙여진 신자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의 양식으로 삼게 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가입했다라는 증거인 반면에 성찬은 신자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이 무엇인가? 제가 지난번에도 세례의 기원인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성찬의 기원에 대해서 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내용들은 지난 한 7년 동안, 만 7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해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우리가 행했던 그런 때마다 제가 성찬과 관계된 구절들을 찾아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할례 전형은 세례 전형은 할례지요. 그러면 성찬식의 전형은 뭡니까? 유월절 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장자들과 처음 난 짐승들을 죽이시는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의식을 행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의식이 바로 유월절 예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월 10일에 그때 19수대로 유월절 양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14일 저녁에 양을 죽여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도록 하셨죠. 뿐만 아니라 무교병, 오늘 우리가 저녁에 아브라함 떡을 먹었는데 장로님께서 떡을 만드시고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떡을 먹었는데 누룩을 넣지 아니한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 쓴나물을 함께 구워 쓴나물을 함께 먹었습니다. 물론 고기도 함께 구워 먹었죠. 그런데 이런 예식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런 예식을 행하게 될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문설주에 피가 칠해져 있는 그 집안의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그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양이 무슨 힘이 있다고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처음 난 가축들의 새끼들은 죽음을 면했겠습니까? 죽음의 심판을 넘어가는 수단으로 왜 하나님께서 굳이 유월절 양을 사용하셨을까요? 이런 의문은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행하신 유월절 예식에서 사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셨던 밤이 언제냐면 바로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유월절 밤이었습니다. 그때 그 밤에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너희의 죄삼을 위해 설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뭐지요? 유월절 밤에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었는데, 바로 그 밤에 우리 주님께서 떡을 떼우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몸이라고 그러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구약시대 유월절 의식에서 죽임을 당했던 유월절 양은 바로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의식을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방식이 아닌 유월절 의식을 행함으로 애굽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출애굽 사건이 단순히 애굽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압제 하에서 벗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한 나라의 압제하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신명기와 레위기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이방 백성에게 사로잡혀 간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바벨론 압제하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압제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세력 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따라서 그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닌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사야에서는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셨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 세 분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별세라는 말이 엑소도스, 출애굽이라는 뜻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든 내용들을 참고할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유월절 양으로서의 죽으심인데, 결국 죄의 세력으로부터 인생들을 끌어내시기 위한 그런 성격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유월절 밤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유월절 의식은 뭐라고 할 수 있는가? 결국은 옛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지켜왔던 그 유월절 예식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라보게 하는 그 참된 것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을 뿐 실체는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실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이 유월절 예식을 완성하는 죽음이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월절 밤에 성찬식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2월 둘째 주에 말씀을 드린 바대로 그러면 이 의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특정한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시대에 생존했던 사람이요, 그것도 물리적으로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근접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사실은 그 가까이 있는 몇몇 사람들만 목격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의식을 제정하신 것이지요. 그 의식이 뭐냐면 바로 유월절이요 성찬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이라는 것은 뭐냐? 물리적으로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시간적으로 근접할 수 없는 그런 특정한 사건이 결국 각 사람들에게 효력 있는 그런 말씀으로, 효력 있는 그런 가르침으로 실제적인 어떤 효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바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뭐냐면 시간의 한계를 넘어가게 만드는 통로의 수단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의식 자체가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의식에 참여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이 우리 안에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찬식을 유월절 전날 그 밤에 제정을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이 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 의식을 행하라 그랬는가? 첫째는 그의 죽으심으로 인한 그분의 희생을 영원토록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신앙고백서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이 예식은 신자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실함을 기억하고 확신시켜주는 보증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잔을 마실 때마다 이런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나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몸과 또 흘리신 그 피로 목마른 영혼들이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우고 마시우시는 일들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이런 사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이 지금 우리에게 발생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신앙고백서는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주는 모든 은혜들을 보증하는 인치는 예식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치는 예식이다. 실링, 도장을 찍는 그런 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성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례를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지요.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례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마음에 확실히 새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하버드 대학 졸업 증명서를 혹시 잃어버려도 그 졸업생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는 졸업 증명서를 갖고 있지 않아도 졸업생이 되지요. 그러나 그 졸업 증명서를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졸업생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증거되는 것처럼 성찬식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찬예식은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리켜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영적인 양식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해서 영적이라 그러니까 비실제적인 유익이 없는 그런 음식이라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영적 음식은 결코 상상적인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어진 주님의 참몸, 실제적인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몸을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 양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로마 가톨릭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신부가 기도할 때 떡과 포도주가 변하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여전히 떡이요 여전히 포도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물질적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영적인 그런 현상을 통해서 바로 이런 의식을 통해서 영적인 음식, 영적인 양식이 우리에게 제공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음식과 음료가 우리 몸에 공급될 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살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가능하면 많이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칼빈은 매주 성찬식을 행하기를 바랬고 실제로 어떤 교회들은 매주 성찬식을 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찬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들을 충성스럽게 이행해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될 때 신자로서 행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뜻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성찬 예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찬식은 보이는 말씀이라 그랬죠. 설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고 성찬식은 눈에 보이는 유형적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유형적 말씀이라고 하면 일종의 권면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지요. 따라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이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바가 뭔지를 신자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 예식이 유형적 말씀이 우리에게 뭘 권고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유월절 의식 때 먹었던 떡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었죠. 무교병이죠, 그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고 그 어간에는 누룩이나 누룩과 관계된 음식을 그 집안에 절대로 두면 안 되었죠. 뭘 의미하는 겁니까?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구속받은 신자는 더 이상 누룩이 상징하는 죄와 관련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어떤 고민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신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고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성찬식에 참여할 때 뭘 고민받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떡에 참여하지요? 사도 바울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떡을 나누어서 하나씩 이렇게 집어먹고 그 다음에 잔도 하나씩 다 개별적으로 나누지만 원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떡을 떼어서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잔, 큰 잔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손수건으로 닦아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본래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개체로 지체로 다 존재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인생 끝날까지 참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된다는 그런 권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상호간에 갖는 교통에 매는 줄과 보증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떡에 참여하는데 이 한 떡에 참여한다는 게 뭐냐? 여기 참여한다는 말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는 덕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된다. 그 효력을 얻게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그 죽음의 효력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수평적으로는 또 지체들과 함께 하는 거지요. 그래서 참여한다는 말에는 교제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효력을 얻는다는 뜻도 있지만 그 다음에 교제한다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신앙으로 접붙임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지체를 내 몸처럼 그렇게 여기고 입으로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성찬식이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를 하나로 묶는 줄과 보증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떡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예를 들어서 떡을 만들면 쌀을 불리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떡이 만들어지는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개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알갱이가 완전히 다 뭉그러져서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이 우리가 바로 그런 것처럼 그 떡처럼 그렇게 엉켜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러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형제를 멸시하고 형제를 박해하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형제와 불화하면 곧 그리스도와 불화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과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면요, 하나님과도 관계가 불편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제대로 된 영적인 친교를 나누지 못하면 지체들과도 별로 교통을 잘 갖지 못하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어거스틴은 성찬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사랑의 끈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랑의 끈으로 묶여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저는 좀 바라기를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좀 힘들어한다 그러면 그 고통이 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전가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 정말 내 몸이 아픈 것 같고 누가 힘들다 그러면 그것이 곧 내 일처럼 그렇게 힘들게 여겨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저는 바라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을 보시면 성찬식이 그리스도께서 성부에게 실제로 바쳐지거나 죄사함을 위하여 실제로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께서 자신을 드린 희생을 기념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가? 이런 내용을 신앙고백서에 왜 담아놓았느냐 하면 당시 로마 교회가 드리는 미사, 그 미사를 산자와 죽은 자의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희생제사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지금 제물이라 제사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 시제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금 죽으시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써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죽으시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지금 죽으시는 일이 뭐예요? 그게 바로 미사라는 거지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죽으셔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인간들이 죄를 범하는 횟수만큼 그리스도께서 자주 죽으셔야 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주의자들은 또한 미사를 통해서 죽으시는 그의 죽으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으십니다. 지금 미사가 집행될 때 드려지는 그 희생제물은, 그 희생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드려졌던 희생제사와 그 성격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억지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진정한 죽으심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로마 가톨릭 주의자들은 뭘 주장하는가? 특별히 신부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후계자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리자들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후계자라, 이것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역시 또 무시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구역 공과 살펴봤지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승계되었습니다. 승계. 그렇죠? 아론, 그 다음에, 아론 다음에 나답과 아비우, 나답과 아비우가 범죄하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엘라살과 이다말.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승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신의 분이시기 때문에 승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생제물이 되신다 그래요. 구약에서는 희생제물과 그 다음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대제사장님과 동시에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그 세상 끝에 바로 2000년 전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일단 죄삼의 은혜를 얻은 이후에는 더 이상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주자들의 주장처럼 미사 때 또다시 희생제물이 드려진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주장대로 미사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셔야 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수천 곳 수만 곳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미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것이요, 만약에 미사를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상한 의식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신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의식 중에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흔히 뭐 세족식, 세족식 아시죠? 발을 씻어주는, 또 뭐 자신의 죄를 써가지고 뭐 불타는 십자가에다 이렇게 불태우는 뭐 이런 식, 이런 의식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구속의 효력을 반감시키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이런 식으로 미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의 시행 방식, 어떻게 성찬을 시행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고 세례를 받은 신자로서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며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찬 예식에 참여함에 있어 신자가 알아야 될 그런 분명한 지식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함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에 참여하게 될 때 오히려 죄를 범한 일이 되고 만다고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무지함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목적과 이유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효력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로 참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어서 우리가 이 의식에 참여할 때 참으로 제사드리듯 그렇게 의식에 아무 생각이 참여한 자들이 아니라 의식 하나하나 참으로 의식의 그 과정과 진행 순서상에 있는 모든 순서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그런 의미들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이 귀한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실제로 성령 은혜를 통해서 영적인 효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발생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